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정한 아프간 내 미군 철수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8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미군 철수 목표 시한인 31일까지 모든 임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철수 시한까지 미국인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럴 경우 미군은 그들을 모두 구출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에 이르는 미 국민과 5만에서 6만 오천 명의 아프간 국민이 구출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시한까지 대피를 완료하려면 7천여 명을 비행기에 태우는 수준으로 임무 진행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더 질서 있게 잘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떻게 혼란 없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통화기금 재원 이용을 차단했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어제 18일 성명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를 두고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아프가니스탄은 특별 인출권 또는 국제기금의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인출권은 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필요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초 아프가니스탄은 IMF로부터 약 4억 6천만 달러의 특별 인출권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주말 동안 아프간 중앙은행이 국제기금 약 94억 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을 향후 탈레반이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승인 지연 문제가 미국 망명을 원하는 만여 명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기 전부터 이들의 망명을 위한 비자 신청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자 절차가 거의 완료된 아프간 통역관 등 약 4천 명 가운데 최근 출국에 성공한 이들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망명지원 프로그램은 AP통신에 지난 이틀 동안 망명을 상담했던 아프간 통역관 5명이 미군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아프간 여성은 3년째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약속보다는 가능한 빨리 행동을 취하길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P통신은 당초 망명을 원하는 아프간 주민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장악은 여행이 어려운 대부분 주민들의 신청 자체를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로원 근무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근무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양로원 시설에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지원금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로원을 이용하거나 방문할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무자들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취약지대인 양로원 근무자 수십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보고와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다음 달까지 모든 미군 장병의 백신 의무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0 도쿄 장애인 올림픽 선수촌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이같이 밝히면서 첫 확진자는 선수가 아니며 일본 거주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장애인 올림픽 개막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위가 발표한 대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새로 추가된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어제 18일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40대 영국인 남성에게 6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인 벤자민 글린 씨는 지난 5월 기차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바티칸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서로에 대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라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직접 나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18일 바티칸이 공개한 영상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공익광고위원회가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국제 캠페인의 하나로 만든 겁니다. 3분 길이의 영상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미국의 호세 고멜스 대주교, 페루의 미구엘 카브레호스 대주교, 멕시코, 온두라스, 브라질, 엘살바도르의 추기경 등 가톨릭 지도자들이 출연해서 스페인어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은총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지만 그것은 분명 모두가 백신을 맞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 또 약한 사람들과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백신을 맞는 일은 작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랑은 위대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특히 미주 대륙의 스페인어 문화권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하는 바티칸의 메시지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로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의 비밀회의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작가가 됐고요.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헬렌 켈러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고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쪽 지역은 낮부터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9도. 양강도 나머지 지역과 장진이 12도에서 13도 사이, 강원도를 비롯해 동쪽 대부분은 18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아침을 시작하겠고 평양 개성 20도, 해주 22도입니다. 낮에는 삼전과 장전 그리고 선봉 등 동쪽 북부 지역이 23도에 머물겠고 원산 장전이 26도, 함흥 28도, 개성 평양 29도, 자강도 중강이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앞바다는 낮부터, 먼바다는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존 레논의 이메이진 뒤에 지구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약속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폭력과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 비판 여론에 혼란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베트 강제병합 7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상황이 계속 전해지고 있네요.
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에 아프간 곳곳에서 탈레반 조직원들의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탈레반 조직원들이 공포탄을 쏘고 사람들을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습니까?
아프간 전역의 사정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동부 잘랄라바드 지역만 해도 18일 하루 동안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북동부 타하르주 탈루칸에서는 부르카를 입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르카라고 하면은 이슬람권 여성들이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이 덮개 같은 형태 옷 아닙니까?
네, 앞을 볼 수 있게 눈 부분만 이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 여성들이 사용하는 덮개들 가운데는 이 얼굴만 내놓는 히잡도 있는데요.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탈레반은 과거 집권 기간에 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외출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탈레반 지도부는 이번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금하거나 보복행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7일 카불 함락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20년 전 탈레반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슬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곳곳에서 이 폭력과 공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수도 카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다만 지난 15일에 함락됐을 때보다는 차량이 늘었고요.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도 조금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인들이거나 어린 소녀들이고요. 거의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게 가지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보다 전통 복장한 남성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불 국제공항 주변 상황은 어떤가요?
네, 당초 탈레반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아프간 주민도 아프간을 떠나고자 하면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카불 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통제하고 공항 근처에 모인 주민들도 폭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공항 관련 사망자는 군용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했다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각국이 벌이고 있는 이 자국민 대피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5천 명에서 최대 9천 명을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18일에는 오후 기준으로 1,800여 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현재 아프간에서 대피시켜야 되는 그 미국인들 얼마나 됩니까?
약 1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백악관 관리는 지난 14일부터 지금까지 총 6천 명 정도 대피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네, 미국과 탈레반은 협상을 통해서 이달 말까지 민간인 대피 작전을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감 시한을 넘기더라도 모든 미국인들이 아프간에서 다 철수하기 전까지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프간 철수로 안팎의 거센 비판 받고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병력의 철수에도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탈레반이 총 공세에 나선 지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카불이 함락되고 공포에 빠진 아프간 사람들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인권과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철수 결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18일 미국 ABC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군 결정을 또다시 옹호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철군 결정 자체보다는 철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실수 없이 더 잘 처리될 수 없었냐는 질문에 혼란은 불가피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가를 매기진 않았지만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탈레반이 사람들의 대피에 협조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프간 밖으로 탈출했던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의 거취가 밝혀졌다고요?
네. 카불이 함락될 때 측근들과 함께 국외로 탈출했던 아슈라프 간이 대통령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18일 SNS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은 더 큰 유혈사치를 막기 위해서 아프간을 떠난 거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들고 도피했다는 한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남서부 티베트 자치 지역에서 아주 큰 기념행사가 있었군요.
네, 중국이 19일 이른바 티베트 평화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티베트 자치구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내 서열 4위인 왕양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서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서 티베트 병합을 기념했습니다.
네, 당내 서열 4위의 인물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날 행사에 큰 비중을 뒀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양 상무위원과 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 티베트 자치구인 시짱의 수도 라싸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는 티베트 자치구 지역 관리들 또 전통 복장한 환영단이 동원돼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자, 왕양 상무위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왕양 상무위원은 1951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병합한 사건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의 해방 그리고 중국의 통일을 달성한 위대한 승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시장은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티베트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국제사회는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했고 지금도 티베트 자치구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고유문화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왕 상무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고 중국 외부의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티베트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는 티베트 망명 정부가 따로 있죠?
네,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정부는 당시 중국에 맞서서 대규모 봉기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무력 진압에 밀려서 결국은 1959년 인도로 망명해서 이 북서부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도 중국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티베트 자치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티베트 봉기 62주년을 맞아서 반중국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분신 자살로 티베트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비롯해서 신장, 홍콩, 타이완 등지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쩍 내세우면서 통제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건드리지 않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티베트의 고유한 문화, 언어, 종교를 보호하고 예우할 거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인도 방문 중에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를 만나서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쿠바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소식이죠?
네, 쿠바 정부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와 인터넷 사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최근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네, 새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새 규정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전파하거나 저항을 선동하는 등 윤리적, 사회적인 해를 미치는 행위를 사이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쿠바 내 통신망은 국가 총재 아래에 있습니다.
네, 쿠바 정부가 왜 이런 규정을 선보였을까요?
네, 지난달 11일에 이 쿠바 내 몇몇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쿠바 정부가 한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SNS를 통해서 외부에 시위가 중계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윌프레드 곤살레스 쿠바 통신부 부장관은 AFP 통신에 새 규정은 쿠바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관리와 혁명 과정을 깎아내리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서 관리들을 보호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쿠바 이런 새 규정에 대한 외부 반응도 같이 볼까요?
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호세 미겔 디방코 지주 지부장이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는데요. 새 규정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바 특권층에 충격을 주는 게 이제 사이버 범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쿠바에서 이렇게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게 그래 오래된 일은 아니라면서요?
네, 지난 2018년 12월에 도입됐습니다. 이후 많은 쿠바인들이 관영 언론이 아니라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쿠바 정부가 유명한 반정부 인사에게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쿠바 정부가 자택 구금 중이었던 다니엘 페레르 씨에게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걸 명령했습니다. 페레르 씨는 쿠바 내 최대 반정부 조직인 쿠바 애국연합 지도자입니다.
네, 페레르 씨는 애초에 왜 구금이 됐던 겁니까?
네,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공격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 체포됐습니다. 페레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 압력 덕에 자택 구금으로 형이 변경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쿠바 정부가 페레르 씨를 다시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는요?
네, 페레르 씨가 지난 7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즉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형 통신사 T모바일이 해킹 공격을 받아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부의 산불로 미 전역의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 차례 백신을 더 맞는 추가 접종인데 자, 이게 미국에서 시행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차 백신을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은 오는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혔을까요?
예, 이 부스터샷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빨리 종식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스터샷에 맞는 일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부스터샷은 공짜이다. 전국에 약 8만 개 달하는 접종소에서 부스터샷에 맞을 수 있다. 아주 쉽다. 이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부스터샷에 맞는다라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스터샷이라면 이미 내가 맞은 백신과 같은 제조사의 백신을 또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3차로 한 번 더 맞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하지만 1차로 접종이 완료되는 존슨앤드존슨사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도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한 이후에 몇 주 안에 이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앞서 보건당국은 지금 당장은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들이 방침을 바꾸는 데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비백 머시 미 의무총감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제 코로나19 부스터샷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에 참석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역시 관련 데이터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준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다며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선 더 높은 항체 수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오래 계속되면서 백신의 보호력을 최대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우치 국장과 로셰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등 이미 보건당국 책임자들이 이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안전하고 효과 있고 오래가는 백신을 통해 미국인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역학 지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부스터샷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스터샷이 전 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접종 대상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계 종사자, 요양원 거주자,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1, 2차 때와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접종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의 전 국민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안전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자, 인도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빈곤 척결단체인 더 원 캠페인은 성명을 내고 이 빈곤 국가에서는 의료진과 노인이 아직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건강한 사람이 3차 접종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거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돌보면서 동시에 세계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과 7월 미국 내에서 5천만 회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분량의 백신은 다른 나라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백신 규모를 합친 것보다 가장 많은 백신을 전 세계에 기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백신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선진국의 백신 추가 접종을 9월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회사가 해킹을 당했습니까?
예, 이동통신회사인 T모바일이 해킹 공격을 당해서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T모바일은 18일 성명을 내고 해커들의 공격으로 이 전 현재 고객과 잠재적 고객 등 4천여만 명의 이름과 사회 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사람이 4천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네요.
맞습니다. T모바일은 성명에서 후불제 가입자 약 780만 명도 피해자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유출된 정보에 정보 번호나 T모바일 계정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용조회가 필요 없는 85만 명의 선불폰 고객은 전화번호와 개인 식별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선불폰 고객들의 핀, 이 개인 식별번호 번호를 재설정했다면서 후불 고객들 역시 이 핀 번호를 바꿀 걸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이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예, T모바일은 지난 16일 회사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통해 이 회사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접근 포인트를 확인해 즉각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해킹을 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T모바일이 구체적인 해킹 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침입이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개인정보가 털린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T모바일 측은 해킹 위험에 노출된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추가적인 피해에서 포화할 방안들을 설명하는 이 웹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이 대응 작업에 즉각 착수를 했고요. 또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안 회사의 신원보호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큰 만큼 이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통신회사 T모바일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해킹 공격으로 고객 200만 명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T모바일의 이메일 공급업체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일부 고객과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T모바일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을 겨냥해서 이 해킹 공격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7년엔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 업체 에퀴펙스 해킹으로 무려 1억 4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고요. 올해 5월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해킹 공격에 당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몇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대형 금융기업의 경우 하루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며 때로는 이들의 공격을 막는데 실패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서부에서 계속되는 산불 때문에 미국 전역의 공기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 서부에서 시작된 산불로 동부의 대기질까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강한 서풍을 타고 동부로 이동한 산불 연기가 동부 대도시 뉴욕이나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산불 연기는 특히 건강에 해로운 미립자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산불 때문에 미국 내 대기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빠진 겁니까?
예. 자, 지난달 말에는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등 동부 지역도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특히 뉴욕은 대기질 지수 AQI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인 170에 달했습니다. 이 세계 보건 기구의 권고치보다 9배나 높은 수준인데요. 뭐 인근 필라델피아나 보스턴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또 이달 초에는 미 서부 덴버시의 대기질이 사흘 동안이나 세계 최악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 딕시 산불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서 타고 있는 산불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죠?
예,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딕시 산불은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타고 있는데요. 딕시 산불이 태운 면적이 2,5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의 거의 1.5배나 되는 면적을 태운 겁니다. 자, 이 딕시 산불 외에도 현재 100여 건의 산불이 미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름철만 되면은 미국 서부에 산불 소식이 늘 들리더라고요.
예, 계속되는 가뭄에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이 대지와 숲을 덤불 등이 이렇게 바짝 마르면서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이 폐병리학자인 마버라 웰러 박사는 VOA에 이런 상황은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했는데요. 자, 앞으로 산불은 더 길어지고 산불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산불 연기가 사람한테 어떻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예,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때문에 뭐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이는 연기 속에 이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각종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건강에 해로운 게 2.5 마이크론 이하 사이즈의 미립자인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립자는 폐는 물론이고 혈관에까지 들어가서 각종 호흡기 질환과 천식, 폐암, 심장병 등을 일으키고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건 산불이 아니라도 현대 사회에서 뭐 흔하게 노출되는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일명 PM2.5라고 부르는 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일반적인 대기 오염원에서도 배출됩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PM2.5가 기존의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또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의 위험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웰라 박사는 산불로 인한 연기 노출은 더 많아지는 데 비해서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대기 오염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는 이 산불 기간 각 지역 환경 보건 당국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식 대기 오염 측정기를 배치하는 일도 추진 중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달 8월에 중국에서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베이다이허에서 진행되는 전현직 중국 지도부의 비밀 회의를 말합니다.
China's Communist Party rulers have long kept the finer details of defense budgets a closely guarded secret.
베이다이허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해안 휴양지입니다. 이곳은 흔히 여름 수도로 불립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공산당 정치국 회의나 행정부인 국무원 상무회의처럼 공식 회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 기간 고위 간부들이 베이다이허에서 집단으로 휴가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중요 관심사를 논의했기 때문에 회의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대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립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나 논의 내용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베이다이허 지역 경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을 근거로 회의가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지난 1954년 여름 마오쩌둥 등 중국 지도부가 베이다이허에서 쉬면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에서 기원합니다. 이후 1958년 회의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 국가주석의 주도로 베이다이허 회의는 타이완 진먼다오 포격을 시작하고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 대약진 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기간 회의는 전면 중단됩니다. 결국 베이다이허 회의는 문혁이 끝나고 1984년에 가서야 재개됐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집권한 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이 베이다이허에서 자주 지물을 받습니다. 그는 1984년 베이다이허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딩자오중 박사와 회견했고 1992년에 마지막으로 베이다이허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의는 후진타오 주석 시절인 지난 2003년에 취소된 바 있고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closed-door meeting in Beijing comes as protests continue in Hong Kong and many watch for news about the fate of former
올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현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베이다이어 회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킹콜의 모나리자로 잠시 쉬어갑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a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Or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Mona Lisa, Mona Lisa.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외친 기적의 여성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횃불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남부 앨라바마주 터스컴비아에서 농장주인 아버지 아서 H. 켈러와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딸 중 첫째였습니다. 헬렌에게는 두 이복 오빠도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러는 태어날 때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때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은 것은 생후 19개월째부터였습니다. 가정의 주치의는 헬렌에게 고도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뇌막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성홍열이나 수막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난 지 며칠 안 돼 어머니는 저녁 식사 종이 울려도 헬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헬렌은 성격도 거칠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우스운 일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댔습니다. 주변에서는 헬렌을 특수시설에 보내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던 헬렌의 부모는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줄리안 치선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헬렌을 검사한 치선 박사는 전화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벨은 청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을 만난 벨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가보도록 추천했습니다.
퍼킨스 학교의 마이클 아나가노스 교장은 켈러 가족과 상담을 한 후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앤 설리번을 개인 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설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돼 시각에 장애가 왔고 수술 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해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의 권고를 받은 설리번은 1887년 3월 앨라바마에 있는 헬렌 켈러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설리번은 이후 약 50년을 헬렌 켈러의 개인 교사이자 삶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설리번은 6살짜리 헬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인형, 즉 D-O-L-L을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차 다른 단어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 헬렌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설리번은 부모들과 논의 끝에 농장의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 헬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물이란 단어를 손바닥에 써서 가르치고 나면 헬렌을 수도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만져보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헬렌 켈러는 차츰 설리번의 지도를 따르면서 입술에 손을 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 말하기, 책 읽기, 타이핑, 손가락으로 글자 쓰기 등을 익혔습니다. 1890년 헬렌 켈러는 보스턴에 있는 호레이스 만 농아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헬렌 켈러는 끈질긴 노력 끝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뉴욕시에 있는 라이트 허마슨 농아학교에 들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규학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896년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가 대학 예비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무렵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유명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있었습니다. 트웨인은 헬렌 켈러의 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트웨인은 켈러를 자신의 친구이자 대기업 스탠다드 오일사 간부인 헨리 로저스에게 소개했습니다.
켈러의 재능과 끈기, 결의에 감탄한 로저스는 명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 여자 대학입니다. 설리번도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해 켈러의 옆에 앉아 강의와 교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켈러는 24살 때인 1904년 쿰 라우데, 즉 우등으로 레드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켈러는 1905년 첫 저서 내 삶의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21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게 된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 브로드웨이 작품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켈러는 대학 졸업 후 세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 20세기 전반 모든 시간을 사회, 정치적 문제, 여성 참정권, 파시즘, 산화제한, 사회주의 등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의회에 나가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헬렌 켈러는 저명한 도시계획 전문가 조지 캐슬러와 함께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와 영양결핍의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구였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 시각장애연맹을 결성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는 자금 마련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켈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사회당 멤버가 됐습니다. 1909년부터 1921년까지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와 사회당 대통령 후보 유진 뎁스를 지지하는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제목의 사회주의 에세이 시리즈는 사회주의와 세계 문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언론은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주의적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장애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7년 사이 헬렌 켈러는 5개 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5년 헬렌 켈러는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아시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켈러는 5개월 동안 6만 4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연과 집회 참석을 통해 헬렌 켈러는 수백만 아시아인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어둠 속에 가려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기성세대와 권위주의로 둘러싸인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로 많은 명예 학위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학, 템플대학 등 미국 대학은 물론 스코틀랜드,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어도 루즈벨트 명예 서비스 메달,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으며 여성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했던 헬렌 켈러는 88세 생일을 며칠 앞둔 1968년 6월 1일 미국 동북부 커네티커트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돼준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 if와 whethe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와 whether은 미국인들의 일상회화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쓰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The words if and whether can be tricky for some English learners.
If와 whether은 어떤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That is because they are sometimes interchangeable.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종종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and whether are words that connect two or more sentences or clauses.
If와 whether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접속사 기능을 합니다.
And sometimes both words can signal tha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or choices for something.
그리고 때로는 두 단어 모두 어떤 두 개의 가능성이나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Other times these words are not interchangeable.
다른 경우에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day I will give you a few examples of when you must use whether and cannot use if.
오늘은 어떤 때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하고 if는 사용할 수 없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사 앞에는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whether before infinitive verbs. In American English, the infinitive means to plus verb.
우리는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부정사 앞에 whether를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저는 책을 살까 잡지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o get이라는 부정사를 쓰면서 wheth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책을 살 수도 있고 잡지를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whether 대신 if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whether를 씁니다. 다음 예문에서 전치사와 그 뒤에 오는 whether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선생님들은 학교가 조만간 다시 개교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in 뒤에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학교가 조만간 다시 문을 열지 열지 않을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와 whether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